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의 핵 추진 항공모함 칼빈슨 함 전단이 기존 기동 계획을 바꿔서 한반도로 향하고 있습니다. 데이비드 배넌 미 태평양 사령부 대변인은 오늘 한반도 인근 해역을 포함하는 서태평양 일대에서 존재감과 준비태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북쪽으로 기술을 돌리도록 칼빈슨 함이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배넘 대변인은 이어서 북한은 무모하고 무책임하며 안정을 해치는 미사일 시험과 핵무기를 개발 때문에 이 지역 최고의 위협이 되고 있다며 칼빈슨 항모전단의 항로 변경 사실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북한의 6차 핵실험 위협이 고조되는 데 따른 대응 조치라는 설명입니다. 지난달 북한으로 부산항으로 입항해 한국군과의 합동훈련에 참가했던 칼빈슨 항모전단은 지난 화요일 싱가포르에 도착했고 다음 기착지는 호주로 예정돼 있었습니다. 기술을 바꿔 한반도로 향하는 칼빈슨 항모전단은 칼빈슨 함과 함께 유도미사일 순양함, 유도미사일 구축함 두 척 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배수량 10만 톤인 칼빈슨 함은 FA-18 슈퍼호넷 전투기, E-2C 호크아이 조기경보기, EA-18G 그라울로 전자전기, MH-60S 시호크 해상작전 헬기 등 약 60여 대의 항공기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칼빈슨 함의 이번 한반도 행은 시기상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까지 이틀 동안 진행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이 북핵 해결책에 접점을 잡지 못했고 전날 미국이 전격 단행한 시리아 공군기지 폭격에 대해서 미국 언론이 대북 경고 메시지로 해석하고 있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종려주일 행사가 진행 중이던 이집트 콥트 기독교 예배당에서 폭발물이 터져서 최소한 21명이 숨졌다고 현지 당국이 밝혔습니다. 이집트 내무부는 이날 오전 북부 나일 델타 가르비아주의 수도 탄타 시내에 있는 마르 기르기스 콥트 교회에서 폭탄 공격으로 추정되는 대형 폭발이 일어났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지금까지 21명이 사망하고 50여 명이 다쳤다고 당국은 설명했습니다. 기독교 최대 명절 가운데 하나인 부활절을 한 주 앞두고 진행되는 종려주일 행사로 예배당이 붐비던 상황이었습니다. 교회 내부에서 폭탄이 터졌다고 이집트 국영TV가 전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폭탄 공격을 감행한 주체나 배후 세력은 즉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공격은 압델파타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이 지난 3일 미국을 방문해서 이슬람 순위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IL을 비롯한 테러단체들의 공동 대응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테러 동맹국들의 가능한 한 최고 수준의 군사협력을 제공할 의사를 밝힌 지 며칠 만에 발생한 점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콥트 기독교는 인구 대다수가 이슬람 순위파인 이집트에서 자생적으로 발전한 기독교 종파입니다.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어제 최대 도시 이스탄불에서 진행된 대규모 개헌 찬성 집회에서 사형제 부활을 공식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16일로 예정된 터키 헌법 개정 투표를 일주일가량 앞두고 진행될 이날 집회에서 에르도안 대통령은 16일에 여러분은 강한 터키에 찬성이라고 말할 것인가 라고 외쳤고 수십만 명으로 추산된 군중들은 찬성이라고 화답하면서 일제히 터키 국기를 흔들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개헌 후속 조치를 통해서 사형 제도를 부활시킬 것이라고 선언하면서 개헌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다리와 터널 등 현재적인 간접사법 시설 확충을 통해 터키를 변화시키려는 계획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끝으로 한국기상청 제공 내일의 북한 날씨입니다. 월요일인 내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모레에는 구름 맑다가 다시 맑아지겠습니다. 내일 평양은 구름 조금 끼겠고 아침 최저기온 7도, 낮 최고기온은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신의주 역시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5도, 낮 최고기온은 10도까지 올라가겠습니다. 이후의 세계 뉴스였습니다.
곧이어 뉴스 포커스와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이 방송됩니다.
뉴스 포커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많은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관련 뉴스를 집중 분석해 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미중 정상회담을 열고 북핵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북한이 또다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미국 하원이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법안을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오늘도 윤국한, 최원기 두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미중 정상회담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6일과 7일 이틀간 미국 남부 플로리다 주에서 정상회담을 가졌는데요.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됐을 것으로 예상이 됐었습니다. 자, 그런데 6, 7일 회담을 마친 뒤에 앞으로도 상황이 다른 또 내용이 또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가 이 방송을 준비하고 있는 이 시각까지 나와 있는 상태로 현재 이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나온 그 성명이라든가 발표된 내용 같은 것이 어떤 내용까지 나왔는지 좀 윤국한 기자가 좀 정리를 해 주실까요?
예. 이제 저희가 이 일요일 날 나가는 이 방송을 녹음하는 것이 7일 아닙니까? 정상회담은 조금 전에 끝났습니다.
네.
현재는 특별한 공식적인 발표가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정상회담이 끝나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기자들에게 간단한 말하자면 소감들을 좀 얘기한 것이 있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두 정상은 하루 전인 6일부터 이틀에 걸쳐서 만나고 있는 게 아니었습니까?
네.
그래서 그 6일 첫날 저녁에 만찬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7일 날 아침에 확대 정상회의를 하고 또 오찬을 같이 하는 것으로까지 이어졌는데요.
네.
함께 여러 차례에 걸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산책도 같이 했습니다.
네.
그 마라라고라는 그 플로리다의 휴양시설은 트럼프 대통령 개인 소유로 돼 있는
네.
그런 굉장히 넓은 별장 같은 곳인데요. 여기에서 산책을 하면서 또 논의를 하고 다양한 그 만남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는데요. 정상회담이 끝나면 통상 두 정상이 공동 기자회견을 하거나
네.
또는 정상회담 결과를 정리해서 문서 형태로 발표하는 공동성명 이런 것들이 나오게 마련인데요. 이번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그런 공동 기자회견의 자리도 없고요. 또 공동의 성명도 나오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현재로서는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백악관 대변인이 짧은 보도자료를 내는 것으로
네.
지금 아직은 그 자료가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그렇게 결과를 통해서 발표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 궁금한 것이요. 지금 조금 전에 그 나온 그 내용 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간단히 한 발언들이 조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tremendous progress, 그러니까 중국과의 관계에서 아주 대단한 진전을 봤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궁금합니다. 지금 어떤 굉장히 어려운 회담이 될 것이다 하고 다들 예상을 했는데 여기서 이렇게 놀라울 만큼 진전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최원기 기자가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6일과 7일 그 미국 남부 플로리다에서 미중 정상회담을 가졌는데요. 방금 그 윤국한 기자가 얘기한 대로 7일 현재까지는 아직까지 그 특별한 공동 기자회견이나 공동 성명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주 그 언급이 없었던 것은 아닌데요. 7일 오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간단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아주 짧게 얘기를 했는데요. 첫 번째 두 정상,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의 정상이 그 이번 회담을 통해서 엄청난 진전을 이뤘다 그런 얘기를 했고요. 또 시 주석과 관계가 좋다. 또 많은 잠재적 문제들이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자들이 그 여러 가지를 물어봤습니다. 시리아에 대한 그 공격, 미사일 공격을 가했는데요. 그 공격 문제도 물어보고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도 물어봤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일절 대답을 하지 않고 기자회견을 마쳤습니다. 그동안의 여러 정상회담, 미국 대통령이나 그 일반적으로 해줬던 정상회담을 참안해보면 상당히 이런 상황은 좀 이례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그동안의 정상회담을 보면 두 대통령 대통령의 일정이 그야말로 분초 단위로 뭐 정해지는 것은 물론이고요. 공동성명도 사실 그 99% 이상 사전에 논의되고 조율되는 것이 상례입니다. 따라서 이런 이례적인 현상이 좀 그 눈에 띄는 대목인데요. 관측통들이 이 같은 현상을 그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번 미중회담의 그 성격인데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번 정상회담을 서두른 것은 미국보다는 중국이라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그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그 선거 유세 내내 무역, 환율, 남중국해 이런 문제를 놓고 그 중국 때리기 이런 중국에 대해서 엄포를 늘어놨는데요. 중국으로서는 이런 트럼프 그 대통령의 그 엄포가 엄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현실이 돼서 중국을 압박하면 어떡하나 이런 상당히 그 내심 걱정을 했다고 그러고요. 따라서 이 같은 대중 엄포가 현실화되기 전에 얼른 정상회담을 가져서 분위기를 좀 좋게 하고 일종의 그러니까 상견례를 통해서 분위기를 좋게 하자 이런 의도가 있었다 이렇게 그 언론들은 보도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측면은 문제입니다. 아까 무슨 많은 문제가 해결됐다 그러면서도 구체적인 얘기는 나오지 않았는데요. 사실 북한 핵 문제, 무역, 환율 이런 것은 물론 그 양측의 대통령은 물론이고 무역 또 국방 이런 문제를 담당한 장관들이 논의를 했겠지만 이것이 무슨 한두 시간 얘기를 해서 끝나거나 그 절충될 성격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들입니다. 따라서 미중 양국이 이번 회담은 무슨 문제를 해결하는 해법을 도출하는 것보다는 그야말로 일종의 얼굴, 미국과 중국의 최고 지도자들이 얼굴을 맞대고 일종의 앞으로 4년간 어떻게 양국 관계를 유지해 나갈 것인가 하는 일종의 상견례를 했다. 이런 그 성격이 강하다. 이렇게 관측통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짧게 나온 것 중에서 lots of very potentially bad problem. 그러니까 여러 가지 대단히 나쁜 그 어려운 문제들이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미국 입장에서 볼 때 대단히 어려운 문제들이라고 하면 어떤 것들을 꼽을 수 있을까요?
예, 사실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미국과 중국 간에는 사실 지금 최연기 기자가 얘기한 대로 하루 이틀의 협상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는 네. 그런 사안이 아닌 굉장히 그 난제들이 얽혀 있는데요. 환율 문제가 그렇죠. 미국은 환율 조작국이라고 그렇게 중국을 비난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물론 그렇게 지정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다음에 미국과 중국의 교역. 한 해 미국이 5천억 달러 가까운 그런 그 무역 적자를 보고 있는데요. 네. 이 중에 3천억 달러 이상이 중국과의 교역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교역도 굉장히 큰 문제죠.
네.
또 가장 큰 관심사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도 그 해법을 놓고는 사실 상당한 견해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potentially bad problems, 그러니까 매우 나쁜 문제들이 잠재적으로 사라지게 될 것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작 정상회담에서는 엄청난 진전을 양자관계에서 이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느 분야에서 구체적으로 진전을 이뤘고 또 어떤 부분들이 뭔가 그야말로 앞으로 이제 그 어려운 점들이 사라지게 될 것인지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네.
아직은 뭐 선언적인 그러나 어쨌든 뭔가 껄끄럽게 되면서 아무런 진전도 없이 다음에 또 만나서 논의하기로 했다라는 그런 외교적인 수사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것보다는 뭔가 약간 낙관적인 전망도 있을 것 같은 그런 발표를 한 것인데요. 자세한 내용이 이제 후속으로 나오게 되면은 좀 더 분명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평소에 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좀 직설적이고 또 때로는 과장한 것처럼 좀 느껴지기도 하고 이제 그런 말을 많이 하긴 합니다만은 여기에서도 또 나는 시진핑 주석과 100% 합의를 했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과연 이 어떤 언론을 보면 이번 회담이 미국은 창이고 중국은 방패와 같은 그런 형국이다라고 또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과연 이렇게 100% 어그리가 어느 정도까지 지금 현실과 같은 얘기가 될지 그 부분도 좀 궁금한데요. 아직 뭐 확실히 나온 건 없습니다만 어떻게 늘 보시는지요?
예, 사실 이 말씀하신 시진핑 대통령이 어떤 발언을 했고
네.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100% 공감한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시 주석의 발언 자체가 알려져 있지 않은 마당에 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부분에 공감을 100% 한다는 건지 우리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네.
다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아주 기분 좋게 그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6일 저녁 만찬이 진행됐고
네.
또 7일에도 그렇게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다라는 네네. 것을 읽는 데에는 충분히 그런 근거를 제시했다고 보이고요. 실제로 시진핑 대통령 부부와 트럼프 대통령 부부는 그 딸이죠. 이방카 트럼프 네. 씨의 두 자녀들의 공연을 좀 봤고요. 이 자녀들은 네. 중국말도 잘한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중국에서는 상당히 인기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 두 부부가 보는 가운데 이 어린 트럼프 대통령의 손주 두 명이 발라드 춤도 추고
네.
또 옛날 당나라의 시를 한문으로 외우기도 하고
아.
이렇게 하면서 아주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한 것으로 그렇게 언론들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네, 6일 날 모임에서는 두 나라의 그 요직 인사들이 쭉 앉아서 이제 같이 자리를 했는데 그 앉아 있는 인물들을 보면 이제 어느 정도 이것이 좀 중요성을 갖고 있고 이런 것인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관심을 끄는 사람들로 앉아 있었는지요?
네, 6일 날 저녁 그 만찬이 있었는데요. 그 공개된 사진을 보면요.
네.
기다란 직사각형 그 테이블을 가운데 두고요. 미중 양측의 이제 최고 지도자, 그러니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그 맞은편에 시진핑 국가주석이 앉았고요.
네.
양쪽에 그 핵심 인사들이 쭉 앉았습니다. 주요 인물들을 소개해 보면요. 미국에서는 주로 이제 외국교 사안이니까 외교를 담당하는 그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네.
또 국방장관, 또 이번에 무역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그러니까요.
네.
상무 이런 장관들이 쭉 앉았고요. 그 맞은편에는 역시 중국 측의 그 카운터파트들이 그 앉았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그 이번에도 아마 그 렉스 틸러슨 장관하고 중국의 왕 외교부장이 따로 만나서 아마 그 북한 핵 문제도 논의하지 않았을까 이런
네.
그 얘기가 관측이 많고요. 특히 그동안 북한이 바로 그 회담 직전 5일 날 그 탄도미사일도 쐈고 또 미국 언론들은 상당히 이것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이것은 인류의 문제고 내가 해결하겠다 이런 얘기도 있어서 아마 미국과 중국의 양 외교 국무장관 간에 이 문제를 놓고 상당히 그 심도 있는 얘기를 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관측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그 짧은 내용이긴 하지만 그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는 이제 대답을 안 하고 그냥 이제 들어갔다 이렇게만 나와 있는데요. 이번에 그 미국과 중국이 이 사드 문제에 대해서는 각각 어떤 입장을 갖고 있었습니까?
사실 미국과 사드 문제를 놓고 중국이 상당히 첨예한 입장차를 보였던 것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 미국은 한반도에 미군이 배치하려고 하는 사드 문제에 대해서 이것이 미국의 동북아 지역에서의 미사일 방어망의 한 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또 잘 알려진 대로 그 사드 미사일 시스템의 한 파트인 그 레이더
네.
이것이 중국을 전역을 커버하면서 감시를 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불만을 터뜨리고 또 실질적으로 이 사드를 배치하기로 결정한 한국을 상대로 해서 사실 다양한 차원의 보복을 하고 있는 중이 아니었습니까?
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미국 정부는 이 사드는 북한을 겨냥한 것, 북한의 위협에 맞서기 위한 것이지 중국과는 무관한 것이고
네.
따라서 제3국이 미국과 한국의 결정에 대해서 가타부타할 이유는 없다라는 그런 입장을 보였었고요.
네.
또 관련해서는 미 의회가 특히 강하게 중국 측의 한국에 대한 보복에 대해서 문제 삼으면서 성명을 내고 결의안도 채택을 했고요.
네.
또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번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강하게 이 사드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것을 그렇게 촉구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물론 사드 문제가 논의됐는지 여부는 확신하진 않습니다만 분명하게 이것이 미중 간의 중요한 현안의 하나로 대두돼 있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네. 이 정상회담이 있기 바로 전에도 이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고 해서 다시 한번 또 북한 문제가 부각이 되곤 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에 앞서서 한 말 중에 북한은 인류의 문제라는 말을 한 것이 있습니다. 인류의 문제라는 것이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 정상회담을 한 게 이제 미국 시간으로 6일인데요. 하루 전날인 북한이 바로 5일 날 그 동해로 그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그전에는 또 아시겠지만 미국의 국방장관, 국무장관이 취임하자마자 제일 먼저 아시아, 한국 이런 쪽을 쭉 순방을 하고 북한 문제를 다뤘기 때문에요.
네.
당연히 미국 언론을 비롯한 전 세계 언론은 북한 문제가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 상당히 큰 문제로 대두될 것이다 이런 예측을 했고요. 또 이 같은 기대, 이 같은 그 관측 또 이런 것에 발맞춰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은 경제나 그 국내 문제에서 많이 얘기를 했지만 이번에는 사실은 회담을 앞두고 북한 문제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중국이 북한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미국이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일각에서는 아, 이러면은 그럼 무슨 선제 공격을 하는 건가 이런 관측이 있었지만 구체적인 뭐 설명은 하지 않고요.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은 인류의 문제다 이런 얘기를 해서 이것이 그 대량 살상무기 북한이 개발하는 핵무기가 문제인가 아니면 북한의 그 비참한 인권사항이 문제인가 이런 관측이 있었고요. 다만 이번에 그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정상회담이 정작 시작되고 나서는 여러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뭐 그 시진핑 주석과 좋은 회담을 가졌다. 많은 나쁜 문제가 사라질 것이다 얘기를 했지만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일절 뭐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요. 아마 이것은 미중 간에 어떤 합의나 공감대가 이루어지기 전에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건 아마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항구하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하나 눈여겨둘 것은요. 트럼프 대통령 못지않게 백악관에서 그 북한 문제를 담당하는 관리가 이번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 문제에 대해서 언급한 게 있는데요. 이것은 백악관에서 북한 문제를 그 실무적으로 다루는 그 관리의 말이라는 데에서 그 상당히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바로 그 이름이 그 매트 포틴저 백악관 국가안보의 아시아 담당 선임국장입니다. 포틴저 선임국장이 5일 날 워싱턴 그 외신 기자센터에서 브리핑을 했는데요. 중국이 북한의 위협을 다루는데 미국과 긴밀히 협력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북한은 이제 중국의 전략적 자산이 아닌 골칫거리가 됐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것은 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그동안 중국은 북한 문제 관련해서 좀 애매한 태도를 취했는데요. 하나는 중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바라면서 동시에 그 지정학적 가치 일종의 미국을 견제하는 하나의 버퍼존 완충지대 이런 쪽으로 그 살려는 두 가지 목표를 다 추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상당히 애매한 제재를 하면서도 제재를 좀 수위를 낮추거나 물타기라거나 제재를 좀 느슨하게 하는 이런 행동을 보여왔는데요. 백악관의 이 포틴저 국장이 바로 그 점을 지적한 겁니다. 더 이상 이것은 중국의 전략적 자산이 아니다. 북한이 핵 개발하는 것은 중국의 아주 그 전략적 부채고 이것이 바로 중국의 전략적 이익을 위협하는 이런 존재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앞으로도 눈여겨봐야 될 점이 아닌가 그렇게들 언론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정상회담이 끝나고 나면 지금 미국의 부통령이 한국을 방문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또 그다음에 우다웨이 또 중국 관리도 한국을 방문하고 이런 그 상황을 보면 앞으로 또 어떤 움직임이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예.
이것이 뭘 시사하는 것일까요?
사실 전임 오바마 행정부는 아시아 재균형 정책이라고 해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거기에 집중적으로 말하자면 정책에 초점을 맞춰져 왔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는 집권한 이후에 아시아 재균형 정책 전임 행정부에 이것을 계속 이어갈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사실 분명한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면서 국제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약간 고립이라 그럴까요? 좀 간섭을 간여를 덜하는 그런 분위기를 내왔기 때문에
네.
아시아 정책이 조금 후순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네.
이런 관측도 없지 않았습니다만 사실 아까 얘기가 나온 대로 매티스 국방장관 같은 경우에는 첫 방문국으로 일본과 한국 이렇게 가지 않았습니까?
네, 네.
또 틸러슨 국무장관도 마찬가지로
네, 네.
아, 한국, 일본, 중국들을 갔고요. 아, 이런 부분에서 보면 또 트럼프 대통령은 아베 일본 총리와 가장 최우선적으로 사실 영국 총리의 다음으로 두 번째로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고
네.
이런 부분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펜스 부통령의 아시아 지역 순방과 함께
네.
아시아 지역을 역시 여전히 지정학적인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으로 간주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고요.
네.
또 사실 미국에서도 앞서서 조셉 이언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한국을 방문해서 차기 말하자면 5월 달에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에
네, 네.
출마하는 대선 후보들을 일부 만나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네, 네.
우다웨이 이번에 중국 그 육자회담 수석 대표도
네.
그런 일정을 갖는 것으로 그렇게 전해져 있는데요. 한국은 사실 지금 국정 최고 지도자 대통령이 탄핵으로 지금 부재 중인 상태고
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새로 들어서는 한국 정부의 대중국 정책 그리고 대미 정책 이런 부분들이 미국의 입장에서도 중국도 마찬가지지만
네네.
상당히 관심사가 아닐 수 없고요. 이런 부분에서 아시아 지역에 특별히 관심을 기울이고 또 여기에 대해서 고위 당국자들의 방문이 잇따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 미중 정상회담을 하는 동안에 사실 미국 내에서는 미중보다는 시리아 사태가 갑작스럽게 이제 큰 사건으로 떠오르면서 온통 이제 거기에 집중이 되고 있고요. 특히 정상회담 끝나고 기자들이 이제 회담의 그 관계자들하고 이 얘기를 나누는 거기에서도 오히려 중국과의 얘기보다는 이 시리아 얘기가 주류를 차지할 정도가 됐고 또 일부 보도는 미국이 지금 시리아에 대한 이것이 북한 문제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 이런 이제 보도도 나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리아 사태와 북한 미국의 대북 정책 어떤 차원에서 이것이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보시는지요?
네, 이것이 상당히 그 흥미로운 대목인데요. 저희가 이제 한반도 문제를 전문으로 다루는 방송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국제 현안이 있어도 이제 뭐 북한, 한반도 관련된 뉴스를 다루지만 실제로 지금 현재 그 미국 그 언론을 보면요. 북한 문제보다는 사실 시리아 문제에 상당히 그 관심이 많고 여기에 그 언론의 그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제가 그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면
네.
이렇습니다.
네.
지난 6일인가요? 그 시리아가 현재 그 극심한 그 내전 상황을 겪고 있는데
네.
시리아의 그 알 아사드 독재자 그 대통령이죠. 그 아사드 대통령이 독가스를 사용해서 민간인 그 72명이 숨지고요. 약 300여 명 어린이와 여자를 포함해서 수백 명이 그 다친 이런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러자 그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가 이것을 상당히 비난을 했고요. 트럼프 대통령도 이것을 용납할 수 없다 이런 기자회견을 하고 바로 7일 날입니다. 미국이 7일 날 그 토마호크 미사일, 순항 미사일 한 50발 이상을 시리아의 공군 기지를 공격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즉각 응징 조치를 했고요. 이것은 단순히 이 같은 그 응징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의 하나의 의미를 본다면은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한 다음에 외국에 대해서 최초로 공개적으로 그 군사행동을 가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큰 의미를 지닌 사건이고요. 과거에도 또 오바마 대통령도 대통령 시절에도 시리아에서 독가스를 사용해서 큰 문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비난을 하곤 했지만 이렇게 그 토마호크 미사일을 사용해서 공격하는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요. 바로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을 비난하고 즉시 순항미사일로 공격을 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것이 뭐 북한에 대해서 적절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뉴욕타임스 신문은 북한과 이란을 비롯한 미국의 그 잠재적 적국에 대한 메시지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것은 만일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는 이런 어떤 레드라인 즉 금지선을 넘을 경우에 오바마 대통령과 달리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이와 유사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런 점을 그 밝히는 대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미중 정상회담 중에서도 한반도 관련된 것을 집중적으로 살펴봤는데요. 사실은 미중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문제가 차지한 것은 그중에 하나일 뿐이고 역시 미국과 중국 당사국들은 훨씬 그보다 더 직접적이고 큰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간단하게 하나씩만 좀 설명을 해 주시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면 어떨까 하는데 남중국해 문제, 그다음에 이 환율 조작 문제, 그다음에 이 하나의 중국 얘기. 이것이 뭘 얘기하는 것인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 주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 미중 간의 현안은 크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안보 군사 현안 그리고 경제 현안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네.
그중에 이제 경제 문제가 바로 교역 문제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네. 네. 그다음에 환율 조작국 문제가 있죠.
네.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유세할 때마다 중국과의 무역 불균형 그러면서 중국이 그 미국을 강간하고 있다라고 할 정도로
네.
무역 불균형과 그리고 환율 조작 주장을 펴면서 바로잡겠다고 얘기를 해왔습니다.
네.
이번 정상회담에서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문제와 북한 문제를 믹스해서
네.
믹스라는 말을 썼는데요.
네.
믹스해서 다뤄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이것이 두 가지 현안을 놓고 주거니 받거니를 좀 하겠다는 의미인지
네.
아니면 두 가지를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다루겠다는 건지 그 부분은 분명한 의미를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네.
분명하게 논의된 것은 확실하고요.
네.
또 안보 문제와 관련해서 사실 남중국해 문제도 상당한 현안입니다.
네네.
그런데 사실 앞서서 최 기자가 잠깐 얘기한 적이 있지만 이번에 미중 간의 정상회담, 첫 정상회담 아닙니까?
네네.
두 정상으로서는.
네.
그런데 북한 문제가 오바마 행정부 때는 사실 북한 문제보다는 경제 문제라든지 남중국해 문제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현안인 것처럼 다뤄졌었거든요.
네.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의 관료들은 트럼프 행정부 자신까지 포함해서 이 북한의 핵 문제, 북한 문제를 상당히 중요하게 말을 해왔습니다.
네.
새 인류의 문제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말을 했고요. 또 이 문제가 최우선 의제로 다뤄질 것이라고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고요.
네.
언론 보도도 사실 굉장히 많았습니다. 정상회담을 전후해서 그래서 그걸 보면은 역시 북한 문제는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 중에 하나로 다뤄졌을 것이 분명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 경제 문제들 그리고 또 남중국해 문제 또 사드 문제도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리고 그 밖에 국제 문제에서의 협력 말하자면 바로 시리아에 대한 공습 문제로서 시리아
네.
문제가 집중적으로 부각되지 않았습니까?
네.
국제 문제에서 이 세계 첫 번째, 두 번째 강국인 두 나라가 협력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요.
네.
바로 이런 맥락에서 그 트럼프 대통령이 두 나라 관계에서 엄청난 진전을 이뤘다라고 한 것은 이게 딱히 북한 문제가 아니더라도 국제 현안과 관련해서 이런 언급을 했을 수도 충분히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미중 정상회담이 워낙 중요한 사안이어서 많이 얘기를 나눠봤습니다만은 그 외 뉴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 지난 5일 동해로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습니다. 아까도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자, 이것이 특별히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네, 이번은 그 역시 시기적으로 보면은 미중 정상회담 사전에 여러 차례 예고가 됐었죠. 그 6일 날 미중 정상회담을 갖는다 이렇게 예고가 났는데요. 바로 그 전날 북한이 그 함경도 심포 여기서는 잠수함 기지가 있는 곳으로 알려진 곳인데요.
네.
그 심포에서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를 했습니다. 당초에 이 미사일이 어떤 것, 종류냐 이런 것이 누구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만은 어쨌든 탄도미사일 한 발을 쐈고요. 이날 탄도미사일을 아침 일찍 쐈는데요. 이것이 약 60km 정도를 날아서 동해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것이 실패다 아니다 뭐 얘기가 일단 많고요. 다만 이것이 정치적 의미라고 본다면 역시 그 미중 정상회담을 겨냥해서 미국과 중국이 어떤 합의 어떤 그 압력을 가하더라도 우리는 계속 핵과 미사일 개발을 계속하겠다 이런 입장을 그 과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 탄도미사일의 종류가 어떤 걸로 얘기가 되고 있나요?
예, 그 한국이나 미국 군 당국은 이것이 중거리 탄도미사일인데요. 한국에서는 북극성 2형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네.
미국에서는 KN-15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요.
네.
이 중거리 탄도미사일인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바로 발사 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의 아베 총리와 전화를 했는데요. 지금 왜 전화를 갑자기 아베 총리와 했을까요?
역시 이번 미사일이 상당히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일본에. 이것이 저희는 물론 이제 동해, 일본에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일본에 뭐 영해에 떨어진 건 아닙니다만은 북한이 그 일본 쪽을 향해 쐈고요. 당연히 그 일본으로서는 이것에 대해서 상당한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요. 당연히 일본의 총리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화 통화를 했는데요. 일본 총리가 6일 오전 그 일본 측의 그 요청으로 약 35분간 그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네.
아 그래서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이것은 상당한 위험한 도발적 행위다. 이를 묵과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번 그 아베 총리와의 전화 통화에서 북한에 대한 모든 선택지, 선택사항이 테이블 위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미국은 동맹국인 일본을 100% 지지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냈다. 이런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네, 이 미사일 발사 후에 미국의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아주 짧게 얘기를 했는데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런 식의 표현은 좀 드문 건 아닌가요?
예,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여러 전문가들이 구구한 추측들을 했는데요.
네.
사실 그렇습니다. 그동안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가 북한에 의해서 이뤄지면 국무부가 사실 거의 정형화되다시피 논평 속에서 언급하는 사안들이 있습니다.
네.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는 유엔 안보리가 결의한 복수의 말하자면 제재 이것들을 위반한 것이다.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고요.
네.
또 여기에 대해서 중대하게 안보리에서 논의를 하고 적절한 해결 방안을 대응책을 마련하겠다. 그리고 또 북한이 더 이상 이러한 말하자면 결의 위반 국제 의무를 어기는 사안에 대해서 국제사회와 공조해서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다. 이런 상당히 정형화된 그런 논평이 있었는데요.
네.
대체로 그것은 국무부 대변인 명의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번 논평은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직접 본인의 이름으로 냈고요. 또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충분히 얘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 이렇게 짧게 내지 않았습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로 크게 네. 나눠서 일부 전문가들은 상당히 강력한 메시지였다. 특히 장관이 국무장관이 직접 자신의 명의로 낸 것이 그래서 뭔가 아주 인상적이었다라는 그런 부분도 있고
네.
아, 좀 미흡하지 않았느냐 북한에 말하자면 위반 사실 국제 의무 이것도 지적하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겠다는 경고도 하고 그러면 좋았는데 좀 미흡하지 않느냐 그런 주장들도 있습니다만은
네.
역시 미국의 입장에서는 격을 상당히 높여서 장관의 이름으로 그리고 또 단호한 메시지를 보냈다는 측면에서 이것이 굉장히 효과적이었지 않느냐라는 그런 분석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일부 그 보도를 보면 60km를 날아간 이것이 상당히 과거의 다른 미사일에 비해서 좀 정도가 약한 것 아니냐 하는 얘기도 하고 그래서 북한도 이 정도의 미사일을 쏜 것은 또 너무 심하게 자극을 하지 않기 위한 것이다 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런데요. 이런 거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게 일단 60km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짧은 거리입니다. 실패한 것인지 과연 어떤 다른 의도가 있어서 이렇게 한 건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아직 확실하지는 않은데요. 그 전에 관이 같은 중거리 미사일을 쐈을 때는요. 500에서 한 1000km 정도를 날랐습니다. 그런데 네. 이번에는 말씀하신 대로 한 60km밖에는 지금 안 날랐고요. 그래서 실패한 게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 그 정황 증거로는 북한의 그 언론입니다. 과거 북한이 중거리 미사일 한 네 발을 한 1000km, 500km 이상 쐈을 때는요. 그 다음 날 또는 뭐 한 2, 3일 지나고 나면 북한의 조선중앙방송이나 노동신문이 관련 사진과 함께 대대적으로 이것을 보도를 했습니다.
네.
이같이 성공했다라고 보도를 했는데요. 이번에 같은 경우는 벌써 그 5일날 쐈는데 아직 북한의 언론이 이거를 보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과 그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 스스로도 이번 발사가 실패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들 말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에 미국 의회 동정을 보면 몇 가지 이제 한반도 관련 그 결의안도 채택이 되고 법안 통과도 되고 했는데 예를 들면 한국에 대해서 보복을 하지 말라고 중국에 촉구하는 뭐 그런 내용의 뭐 구속력은 없습니다만 그런 그 결의안도 채택이 되는데 그 중에 이제 중요한 것은 테러 지원국으로 북한을 재지정하는 법안이 통과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테러 지원국 법안이 통과가 되면 자동적으로 북한은 테러 지정국이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 의회의 테러지원국 재지정 이 결의안은 국무부에 테러지원국으로 지정을 하도록 그렇게 촉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또 여기에 대해서 이 부분은 국무부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는 데 필요한 법적인 요건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해서 이것이 규정에 부응하는 그런 테러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이 될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지정을 검토를 하겠죠. 그렇지만 네. 아직까지 국무부의 입장은 그동안 오바마 행정부 때 계속 밝혀왔던 그런 입장에서 크게 차이가 없고요.
네.
다만 이번에 미 의회에서 테러 지원국 지정을 촉구하는 법안을 그렇게 통과시키면서 중요하게 새로운 내용으로 추가됐던 것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발생했던
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이죠.
네네.
김정남 씨 살해 사건. 이 사건에 북한의 소행으로 추정되고 있고요.
네.
여기에 금지된 독극물 국제사회에서 네. VX라고 하는 맹독성 독극물이 사용되지 않았습니까?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한국 정부는 국가 테러라고 규정을 지우고 있고요. 또 미국 정부도 사실 이것을 북한의 소행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이번에 하원에서 거의 전폭적인
네.
의원들의 지지하에 이 결의안이 새롭게 통과되게 된 배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끝으로 한 가지만 간단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 북한의 6차 핵실험이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보도들 특히 이제 한국 언론들이 보도를 하고 있는데 과연 그럴 상황인가요?
네. 이것은 그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죠. 38로스가 함경도에 있는 풍계리 핵실험장의 위성 사진을 분석을 해서 이제 보도라고요. 한국 정부도 이를 일종의 그 뭐 간접 확인한 그런 상황입니다. 한국 정보 당국자들은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명령이 있으면 언제라도 그 핵실험을 할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그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고요. 실제로 그 위성 사진을 보면 북한에 그 여러 가지 갱도가 있는데요. 새로운 갱도가 마련이 돼 있고 거기에 또 핵실험을 하려면 여러 가지 계측 장비 또 케이블 이런 것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요. 그런 것이 이미 배치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상당히 많은 사람의 인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움직이는 것도 포착이 됐다고 그러기 때문에요. 핵실험은 그야말로 임박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한국 정부가 밝힌 대로 김정은 위원장의 결심, 명령이 있으면 바로 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런 것이 있고요. 만일 진짜로 핵실험을 지금 같은 상황에서 할 경우에 역시 그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미중 정상회담 여기에 대해서도 상당히 북한에 대해서 나쁜 기류가 그 형성이 될 것은 물론이고 한국 정부는 이와 관련해서 만일 북한이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추가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유엔 안보리에 지난번에 이미 언급해 놓은 게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 중대 조치를 취할 것이다 라고 대북 제재 결의 2321로 언급해 놨는데 이에 따라서 또다시 국제사회를 설득을 해서 그 원유 공급을 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대북 경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4월 달에는 북한에서 나름대로 이제 중요한 행사가 많은 달인데 과연 또 이 달을 그냥 조용히 넘어갈 것인지 그것도 참 의문의 대상입니다. 자, 이번 주 뉴스 포커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미중 정상회담을 열고 북한 핵 문제를 논의했다는 소식, 또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소식, 그리고 북한에 대한 미국 의회 기류 등을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은기 기자, 그리고 진행의 노시창이었습니다. 이번 주 뉴스 포커스를 마칩니다.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안녕하세요. 저는 2004년도에 대한민국에 왔고요. 지금 현재는 꿈을 향해서 또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김세라입니다.
서울에 살고 있는 김세라 씨는 간호사입니다.
진짜 새로운 변화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임상 경험이 있으면 미국 가서도 인정이 되고 한다 해가지고 그래 한번 해보지 마.
그동안 종합병원의 간호사로 일했던 전문성을 살려서 미국 병원에서 일할 준비를 하고 있는 함경북도가 고향인 꿈많은 아가씨입니다.
네, 10년이 어찌 보면 제 인생이 가장 중요한 꽃다운 20대인데
그렇게 막 열정적으로 보낸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좀 너무 빨리 지나갔어요. 그래서 네, 너무 세월이 빨리 지나갔어요.
어머니가 두만강을 건넌 뒤 어렵게 살았던 김세라 씨. 엄마를 다시 고향으로 데려오겠다는 마음으로 두만강을 건넜지만 어느새 베트남을 거쳐 한국에 오게 됐습니다.
탈북자 450여 명을 수송할 전세기는 오늘 밤 인천공항을 출발해 내일 새벽 동남아 현지에 도착합니다.
중국에는 한 일주일도 안 머물렀고요. 기차 타고 배 타고 오토바이 타고 뭐 이렇게 와서 베트남에서 전세기, 그때 대한민국에서 전세기를 띄웠거든요. 그때
웃음도 많고 활발한 성격의 세라 씨는 한국 적응도 빨랐습니다.
북한에서 받아본 사람이 꿈이었어요. 바다에서 난 미역, 조개 이런 걸 책 속에서만 봤거든요. 상상 속에서 저는. 네. 그게 신기한 게 너무 많죠. 모든 게 그냥 신기했던 것 같아요. 그냥 다시 태어난 느낌.
취직이 쉬울 거라는 주위 사람들의 권유에 미용 전문 학교에 들어갔지만 2년 뒤 세라 씨는 4년제 간호대학에 진학을 했고 졸업과 동시에 간호사 자격증을 따는 국가고시에 합격했습니다.
제가 대한민국에 와서 처음으로 제가 그렇게 그런 뭐지?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내가 이뤄낸 거기 때문에 너무 진짜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그
한국에 사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전해드리는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간호사 김세라 씨의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뭐지, 눈물이라고 해야 되는 그런 게 막 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 태어나게 왜 우냐 막 이러시는데.
북받침.
예, 북받침. 그러니까 그동안 내가 열심히 좀 이렇게 스트레스를,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그렇게 억누르는 그런 스트레스가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도 있고, 또 내가 또 환경이 달라가지고 아, 못하면 쟤 진짜 그럴 줄 알아서 사람들이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막, 근데 그것들이 일단은 다 그러니까 통화가 되니까 너무 진짜 그런 뭔가 북받치는 그런 것들이 있고 진짜 눈물이 너무 그냥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병들어 돌아가신 아버지가 제일 먼저 생각났습니다. 병원은커녕 약 한 봉지 제대로 지어드리지 못하고 돌아가시게 했던 아버지. 어쩔 줄 몰라서 손을 놓고 있었던 어린 세라 씨를 간호사가 되라고 이끌어주신 분이 아버지 같아서 그 북받치는 마음을 가눌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북한 의료 상황이 별로 안 좋다 보니, 진짜 많이 안 좋다 보니까 치료를 못 받고는 집에서 3일 내내 피를만 토하시다 돌아가셨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래도 조금 작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간호사가 되고 싶었고, 또 있다 보니까 또 전문 직업이라고 대한민국에서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하고 싶었는데 일단
아버지 미안합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버지께 자랑스러운 딸이 됐습니다라고 말하고 싶었고, 중국에서 한국에서 혼자 어렵게 돈을 벌며 살아온 어머니께도 고생한 보람이 있으시죠 하고 물어보고 싶은 만감이 교차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아, 내가 열심히 이렇게 내가 바라는 것도 이뤘을 때 이런 기쁨을 맛본다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한번 제가 제 힘으로 해서 이뤄냈으니까 또 다음에 더 나은 것들을 제가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들도 생기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성공을 일단 맛을 봤으니까 그 성공의 느낌, 기쁨을 알잖아요. 그래서 아, 이 진짜 그래 할 수 있어라는, 그러니까 안 해서 못하는 거지 안 되는 건 없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그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진짜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최고였던 것 같아요. 주위 분들도 많이 칭찬해 주시고.
간호사 김세라. 한국 보건복지부가 발급한 간호사 면허증을 들고 병원에 이력서를 냈습니다. 경기도 안양과 전국 여러 곳에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꽤 규모 있는 종합병원에 김세라라는 간호사가 있다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 자격증을 들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그 면허증을 들고 제일 먼저 한 일은 면허증을 발급받고 병원에 취직을 해서 일을 하는 거? 그 면허증이 바로 나오진 않거든요. 나중에 그 학교에서 나와서 발급을 받는 건데 일단은 느낌은 그때 인터넷에서 합격되었습니다. 이때가 진짜 최고였던 것 같고 일단 합격한 거 아니까 그 면허증 받고 아 그냥 난 간호사구나 간호사다 아 진짜 뿌듯하다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병원에서 취직해서 또 간호 환자들을 또 간호하는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세라 씨의 첫 근무지는 수술 환자가 많은 외과 병동이었습니다. 간호복을 입고 진료 차트를 들고 환자들의 상태를 살피고 기록하고 상처를 보살펴주는 정식 간호사가 됐다는 뿌듯함도 잠시. 세라 씨의 하루는 온종일 실수만 하다가 끝나는 엉망진창의 나날이 계속됐습니다. 간호 공부 4년에 현장 실습까지 배울 만큼 배웠다고 생각했었는데 초보 간호사 김세라 씨의 눈에는 눈물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전 종합병원에 갔는데 처음에 외과에 발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외과를 갔는데 막
찍고 꼬매고 피나고.
네. 근데 아니 간호사 면허증만 있으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아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 공부한 거랑 인상이랑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어머. 할 줄 아는 게 아무도 없고 맨날 막 선생님들한테 혼났어요. 너 그것도 할 줄 모르는데 너 그것도 못했냐 막 이러면서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진짜 바보 같다. 공부할 때도 힘들었지만 임상 나가니까 또 공부는 내가 스스로 하면 되지만 임상은 사람과 사람이 부딪히면서 또 환자들도 봐야 되고 또 직원들 간호사들끼리도 그런 인간관계도 되게 중요하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또 어렵더라고요. 또 그런 것들을 또 어떻게 하면 잘 헤쳐 나갈까 나가야 되나 이런 것도 또 사회에서는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진짜 바보 같아서 어머 제가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어버리고 싶었습니다. 매일같이 선배들에게 혼이 나고 있는 것 같아 그렇게 창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못하려고 한 적은 없었는데 하고 보면 잘못한 일 투성이었던 세라 씨. 그 초보 간호사라는 딱지를 떼는데 근 3년 정도가 걸렸습니다.
근데 그래도 뭐 학교 다니면서도 실습 이런 건 기본적으로 하잖아요.
네, 실습도 보고 많이 봤는데 학교에서는 그냥 혈압 재고 그냥 서서 그냥 이렇게 실습만 말 그대로 해요. 근데 임상에 나면 제가 일을 해야잖아요. 그러니까 옆에서 관찰자의 입장이랑 그냥 나가서 일을 직접적으로 하는 거랑은 다르니까
일단 그 면허증에 잉크가 마르기 전까지는 네. 다 똑같은 시행착오를 네, 겪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때 시행착오 겪고 또 어느 순간 1년, 2년, 3년이 지나니까 어머 이것도 할 만하고 괜찮더라고요.
어리버리 병아리 간호사였던 세라 씨가 완벽주의 선임 간호사가 되기까지 세월이 약이고 실수 속에 배움이 있다는 말이 세라 씨를 꼭 붙잡고 있었습니다.
왜냐면은 다른 애들은 20살에 바로 학교를 나면 대학을 가고 하는데 저는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때는 좀 제가 북한에서 왔다는 걸 숨기고 싶었어요. 왜냐면 북한에서 와서 지금 대학도 진로도 못 정하고 사람들이 너 뭐가 되고 싶어라고 말할 때 일단 해놓은 게 없으니까 쭈뼛쭈뼛하고 자신감도 없고 할 때 그때는 제가 북한에 잤다는 걸 말하기 원하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한국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서 행동도 어리숙, 말투도 어리숙했던 세라 씨. 혹시나 북한이 고향이라고 얕잡아 볼까 봐 색다른 안경을 끼고 쳐다보게 된다는 탈북자라는 꼬리표를 달지 않으려고 무던히도 애를 썼습니다.
일할 때 그러면 내가 고향이 북한이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력서에는 적으니까 그러니까 직원들은 모르지만 수간호사나 그 위에는 간호부장은 알잖아요. 근데 세라는 나와 다른 게 어찌 보면 당연한 건데 다른 것이 쟤는 북한에서 왔기 때문에 우리랑 이념이 달라라고 했을 때 뭐지? 라면서 조금 많이 힘들었고 또 제가 일을 하면서 그때가 가장 힘들었, 그때 마음이 좀 상처가 됐었고.
어쩌다 동료들과 이견이 생기면 선임 간호사들이 세라 씨를 달래기 위해서 꺼내는 고향 이야기. 세라 씨는 북한에서 와서 잘 모르잖아요 라는 말. 속은 상했지만 어디 가서 변명하거나 화를 풀어낼 곳도 마땅치가 않았고 그게 아니라고 따지고 싶다가도 더 깊은 선입견을 만들어줄까 봐 꾹꾹 그 억울한 마음도 삭혀야 했습니다.
아, 예, 있죠. 저 그런 적 있잖아요. 왜냐면은 예를 들어 수간호사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 저의 마음에 서로 안 맞으면은 뭐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수용을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충돌을 하면서 수용을 하는 수 선생님이 있는가 반면에 또 사람인지라 그냥 자기만 잘 되기 위해서 밑에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만을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문제를 생겼을 때 해결하기보다는 이 자기가 그 문제로 인해서 윗사람들한테 어떻게 보일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또 세라는 여기서 태어난 게 아니고 북한에서 왔으니까 우리랑 이념이 달라라고 뒤에서 그런 말을 수 선생님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힘든 간호일을 하다 보니 의도치 않게 세라 씨도 몸이 아픈 날이 있었습니다. 진통제를 맞아가며 겨우겨우 견디고 있었는데 지나는 동료들의 툭 던지는 한마디가 가슴 미어지게 아팠던 때도 있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거는 제가 환자를 이렇게 들다가 무의식 환자를 들다가 허리를 다쳤어요. 새벽에 허리를 다쳤는데 허리를 다쳐서 움직이지 못해서 병원에서 마약성 진통제를 맞고 이렇게 치료를 받는데 그냥 아파서 어떻게 이 한마디보다는 네가 하나 빠짐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고생해야 돼, 메꿔야 된다 이러면서 말을 할 때 그러니까 그 아픔을 먼저 공감해 주기보다는 네가 그렇게 아픔으로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준다라고 말할 때는 그때는 진짜 세상에 제일 서러웠던 것 같아요. 네.
스스로 몸 관리도 못해서 다른 동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야단 섞인 선배들의 한마디. 잔뜩 움츠러든 어깨에 쪼그라진 마음에 서러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런 것들 마음에 상처가 되는 말을 몸이 힘들 때 하면은 안 되는 것 같아요. 또 수술을 하게 됐을 때는 제가 재작년에 수술을 했는데 그때도 의사가 한 달을 쉬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왜 굳이 그 수술을 하고 한 달을 쉬어야 되니 이렇게 말을 할 때 되게 마음도 우울하고 힘들고 세상에 노란데 거기다 대고 위로를 못해줄 망정 보름만 쉬면 되는데 한 달을 쉬어야 되니 이렇게 마음에 상처가 되는 말을 할 때는 진짜 공원에서 한 2시간 앉아서 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사람의 마음을 좀 먼저 돌봐주는 그런 위로를 같이 해주는 게 얼마나 중요할까라는 그런 생각을.
혹여나 세라 씨도 누구에겐가 그런 적은 없었는지 돌아보게 됐던 그날. 돌보는 환자들에게 무조건 천사 같은 간호사가 되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말을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지 상대방이 더 특별한 존재로 부각시켜줄지 이것도 저도 누군가에게는 또 기쁨을 주는 사람이 돼야 되니까 말 한마디도 잘 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또 그런 말들을 통해서 또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한국에 사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전해드리는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간호사 김세라 씨의 마지막 이야기.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서울에서 VOA 도성민입니다.
비오의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 1-202-205-9942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잠시 후 9시 30분부터는 VOA 세계 뉴스에 이어 주말의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